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 시위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섬에 상륙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반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필리핀 측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학생들로 구성된 약 50명의 필리핀 시위대는 지난 주말 스프레틀리 군도내 파가사 섬에 상륙했으며 내일까지 이곳에 머물 계획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시위대의 파가사 섬 상륙을 제재하지 않은 채 안전과 안보가 우려된다고만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중재재판소에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소송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군의 공습으로 반군 고위 지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과 휴전을 위한 노력이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인 자이시 알 이슬람 대표 자흐란 알루시는 지난 25일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자이시 알 이슬람의 행동을 우려해왔다면서도 이 단체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또 시리아 정부군의 이번 공습으로 그동안 이뤄놓은 진전이 되돌려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다음 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중재 평화회담을 지지한다고 토너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110만 명의 언론인들이 업무와 관련해 목숨을 잃었다고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언론인 가운데 67명은 취재 도중 외부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나머지 43명의 사망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문 언론인은 아니지만 시민 기자로 일하던 27명과 언론 관계자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로켓 포탄과 자살 폭탄 등으로 북동부 지역 도시와 마을을 공격해 적어도 80명이 숨졌습니다. 보르노 주도인 마이두구리에서는 어제 폭탄 공격 등으로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으며 한 이슬람 사원 외곽에서만 또 다른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국가긴급관리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마이두구리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마다갈리에서도 두 건의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0명이 숨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마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지난주 나이지리아 보안군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당시 보코하람에 대해 소프트 타겟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 이외에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수도 브뤼셀에서 연말 연휴 기간 중 테러 공격을 기도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 브뤼셀의 상징적인 주요 장소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이틀 동안 브뤼셀의 리지 지구와 플라미시 브라반트 지구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색 작전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또 수색 과정에서 훈련복과 ISIL 선전물 등을 발견했으며 컴퓨터 자료 등은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예멘에 지상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간 알카바스 신문은 오늘 쿠웨이트 내각이 예멘 내 후티반군과의 전투를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빠르면 다음 주 초 지상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병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군의 예멘 내전 참전은 그동안 공습 작전에 한정돼 왔습니다. 한편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지난 3월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반군과 알리 압둘라 살레히 전 대통령 친위 부대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측 인원은 2,035명으로 지난해의 4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한 해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원조는 4천만 달러에 달했고 식량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This was a process that was initiated led by the two governments.
오늘 연말 특집은 북한 내부 권력 구도의 변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간 화제 시간에는 미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모여 한 해를 점검하는 잔치 현장도 찾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새벽에 평안북도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 수가 지난해의 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9일 2015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방문자와 이산가족 상봉자를 제외하고서도 올해 한국 국민의 방북 건수와 규모는 104건에 2,035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52명에 3.7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2010년 이후 연간 방북 인원을 보면 2010년 6,211명에서 2011년 1,612명, 2012년 240명, 2013년 212명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 민간 교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방북 인원이 전년보다 2.6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8.25 합의 이후인 올해 10월 방북 인원 880명은 5.24 조치 이전인 2010년 1월 기록했던 816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정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준비도 진행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 사업을 위해 생사 확인 동의자 약 3만 명의 명단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서신 교환에 대비해 영상편지 만 편을 제작했고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도 만 건을 실시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달 초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의 한을 흘러서 빨리 풀어드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북한과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산림, 환경협력사업도 올해 5년 만에 본격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간단체가 올해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16차례 방북해 잣나무와 낙엽송 종자 8톤, 잣나무와 미인송 묘목 27만 그루 등 한국 돈으로 15억 원, 미화로 약 130만 달러어치의 양묘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월엔 남북 당국자가 참여한 가운데 금강산 병충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남북 공동방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년 초 방제 결과를 점검하고 추가 방제와 산림협력 발전 방안을 북한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물류협력 사업인 라진 핫산 개발 계획에 대해선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엔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2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BOA의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5,100만 달러보다 17% 줄어든 것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러시아와 중국, 호주 등의 지원과 유럽연합,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OA 집계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등 14개국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도 올해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8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50만 달러에 비해 180만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의 올해 대북 지원 규모는 9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유 지원으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전달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90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과 6월 말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각각 2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 12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의 12월 지원금은 내년도 사업에 사용된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보건사업과 세계식량계획의 영양지원사업에 각각 4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독일 방문 중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 유엔과 함께 모자 패키지 천일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한국에 이어 스웨덴이 350만 달러를 지원했고 호주 230만 달러, 캐나다 22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11개 나라의 대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줄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고 스위스 정부의 지원 규모도 25% 증가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중국, 리텐슈타인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의 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전체의 61%인 2,600만 달러가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주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식량농업기구 FAO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이 기구를 통해 북한에 영양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러시아와 한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중국 등 9개 나라로 기부 금액은 총 1,8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영양 지원에 이어 보건 사업에 632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410만 달러, 재난 감소 사업에 170만 달러, 산림 황폐화 방지 등 경사지 관리 사업에 14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통일부 직원과 정책자문위원,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선정한 2015년 통일부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10대 뉴스의 1위는 이산가족 상봉이 차지했고, 이어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과 8.25 합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사업과 전시회 개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라진핫산 물류사업 추진을 비롯해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과 경원선 한국 측 구간 복원, 체육 종교 등 남북 민간 교류 재개,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 관세 적용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룬 한국과 일본 정부를 축하한다고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와 합의의 전면적인 실행을 지지한다면서 두 나라의 포괄적인 합의는 치유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제스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이번 합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어려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래 지속될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미국은 광범위한 지역과 세계 문제에서 두 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두 나라가 민감한 역사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가 치유는 물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정부는 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a process that was initiated led by the two governments.
토너 부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가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 사이의 긴장 완화와 더 나은 미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동맹국이자 경제적으로 중요한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건 미국 정부에도 이익이 되는 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2015년 을미년이 저물어갑니다. VOA는 올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특집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내부 권력구도, 미북관계, 북한 인권 등 모두 네 차례 걸쳐 보내드리고 있는 특집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 내부 권력구도를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분자로 지목돼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월부터 숙청설이 제기됐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기록 영상물에서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의문을 낳았던 현영철이 잔혹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음을 확인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숙청 뒤에도 현영철의 모습이 북한 TV에 계속 등장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입니다.
처형 간부 흔적 지우기가 대외적으로 처형을 공식화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흔적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 11월엔 한때 김제1위원장의 오른팔로까지 여겨졌던 최룡의 노동당 비서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바로 빨치산 1세대 리을설의 장례식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인 고 리을설 동지의 장례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리을설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최룡의 이름이 빠졌고 이후 그의 모습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룡해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방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제1위원장이 집권 4년 만에 유일지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집권 초 자신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이었던 군부의 리영호와 친인척 세력의 장성택을 2012년과 2013년 각각 제거한 뒤 올해 빨치산 후손그룹의 대표주자인 최룡해까지 무력화시킴으로써 상층부 권력장악을 끝냈다는 분석입니다.
최룡해를 혁명화 교육을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상층부 권력장악이 마무리됐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을 유일신으로 바라보는 그런 유일지도체제가 정립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스러운 언행이 숙청의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의 경우엔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함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절대 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제1위원장의 측근 자리를 새롭게 채우고 있는 인물로는 당 조직 지도부나 군 총정치국 출신들이 눈에 띕니다. 조직 지도부 출신으로 군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올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요직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영철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이 된 박영식도 총정치국 출신이고 지난해 4월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된 김숙일 또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이들에 대해 김제1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용도로 발탁된 인물들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인사가 과거의 조직지도부나 총정치국 같은 어떤 조직장악, 정권 보위에 앞장서 있던 인물들을 끌어내가지고 핵심 포스트에 앉힌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김정은이 그 사람들이 조직장악 능력이 높다고 보고 어떤 실무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경험보다는 조직을 장악해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더욱더 주력해왔던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급부상한 인물로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부부장은 조직지도부의 말단 지도원과 과장을 거쳐 지난해 부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들어 김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수행 횟수가 황병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50대의 젊은 나이로 김정은 시대 권력층 세대교체의 대표주자라는 관측입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제1위원장의 패밀리 그룹에선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올해 28살인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맡으면서 선전선동부와 서기실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관측입니다. 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는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은퇴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김여정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커지겠지만 아직은 패밀리 그룹이 김제1위원장 친정체제의 핵심 세력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패밀리 그룹에만 의존, 그룹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고, 뭐, 당에서는 조현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조영원, 뭐,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군에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뭐, 공안기관에서는 김원웅 국가안전부위부장에 그게 의존해서 뭐 통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김제1위원장이 내년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권력층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내년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파워 엘리트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그리고 정치국 뭐 위원과 후보위원직에 새로운 젊은 엘리트들의 진출이 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외견상 김정은 정권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제1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권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특히 내년 7차 당대회에서 대규모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자리에서 밀려나는 9세대 엘리트들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 김제1위원장의 공포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2015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미북 관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내년에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 도발 대신 유화정책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내년 상반기에 유화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또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예측입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안보연구소 이상숙 박사는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6년 국제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북한이 7차 당대회 이전엔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세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다를 겁니다. 상반기는 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당대회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화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반기 유화 정책이 실패한다면 내년 하반기엔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박사는 또 북한의 7차 당대회 개최는 경제 부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국가 재정이 확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이 당대회에서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저는 그동안 당대회가 있을 때 중요하게 나왔던 게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몇 개년 계획 이런 중장기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중국 전문가인 김한권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내년도 북한 정세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과 비핵화라는 양끝 논리가 아닌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공을 위한 대규모 외자 유치 등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추진하는 건 반 총장을 북한의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국면 전환을 의도한다기보단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반 총장의 역할을 강조할 거란 분석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북한이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외적인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장은 내년 동북아 지역 정세와 관련해 내년 5월쯤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한중일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소장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관계가 회복되고 지역 통합을 이루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무기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또 다른 대형 무기 수입국은 어느 나라인지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2014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 CRS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78억 달러 상당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약 70억 달러는 미국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참용 수송 헬리콥터와 관련 장비, 첨단 무인 항공 정찰기 등을 미국에서 구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한과 계속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은 이라크로 지난해 73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무기 구입에 나선 것입니다. 3위 무기 수입국은 브라질로 65억 달러치를 구매했습니다. 주로 스웨덴산 항공기를 구매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무기 판매 규모는 2013년에 701억 달러에서 718억 달러로 조금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가 나빠서 당분간 국제 무기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무기 시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수년간 무기 공급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362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해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50%를 점유했습니다. 러시아가 뒤를 이어 102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고 스웨덴은 55억 달러, 프랑스는 44억 달러, 중국은 22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국제 무기 거래와 관련해 공개된 가장 구체적인 보고서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평양에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의 문을 엽니다. 먼저 세 개 학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가 내년 5월 2일 평양에서 문을 엽니다. 영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두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평양을 방문해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그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학과를 내년 5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그걸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교과 과정이라든지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점들은 채우고 그러면서 완성해 나가게 됐어요.
이 목사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디자인 학교는 패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편집 디자인 등 3개 학과가 먼저 수업을 시작하고 8월에는 핸드폰용 게임 디자인 학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2년이고 나중에 3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학과당 학생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모집 요강에 따라 내년 2월쯤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이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학생 가운데 75%는 장애인 학생, 나머지 25%는 일반 학생들을 뽑아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일반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원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문을 여는 것은 디자인 학교가 처음입니다. 이 목사는 북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도 학교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연결이 되고 또 생활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연맹에서는 이와 같은 그 학교라든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목사는 일단 장애인연맹사나 기능공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나중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교과 과정이 확대되면 독립적인 건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단 북한의 교사들을 선발해 수업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디자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교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선수단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는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예술 공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도 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탈북자들은 어느 때보다 가족과 친구가 그리운 때입니다. 미국 내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지난 주말 한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반만 마시고 제가 지면 제가 한 컵 위스키를 마실 거예요.
아, 나 먹겠니,
지난 27일 일요일 오후 미 동북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시내 그리 크지 않은 단독주택 대문까지 열어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자에서 십수년 된 탈북자 등 마흔여 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워싱턴, 중남부 텍사스, 동북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 등 10여 개 주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와 함께 온 탈북자 가정,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학생, 70대 노인 등 다양합니다.
아니 근데 그 나라 시에 들어서 우리 그 한인들하고 이제 잘 놀아요.
매년 같은 얘기지만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지금 미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등 늘 새롭습니다.
이해가 없었어.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나와요.
북한에서 즐겨했던 카드놀이인 사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1년 동안 묵혀뒀던 회포를 풉니다. 먹고 살기 바빠 1년에 한 번 보기 어렵지만 이들이 비행기 표를 끊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것은 그들에게 늘 어머니 같고 언니 같고 누나 같은 탈북자 김영옥 씨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함경도 출신 탈북 여성 김영옥 씨는 2007년 미국에 입국한 지 1년 만에 집을 사고 사업체를 열고 시민권을 따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오바마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받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 북한 인권 행사에 참여할 만큼 유명세도 탔습니다. 탈북자들은 바쁜 삶 속에서도 오랫동안 물심양면 도와준 김 씨 집안의 경사가 남의 일 같지 않아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유양정과 김열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어느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 26일 김 씨의 큰딸 안젤라 양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치몬드 시내 유명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200여 명의 하객이 몰렸는데요. 안젤라 양의 새 출발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을 때 가족처럼 함께 해준 김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 입국한 20대 여성 최현아 씨는 엄마 같고 이모 같은 김 씨의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 서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먼 걸음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거에 너무 감동 먹어서 저는 진짜 좋은 이모가 저한테 생긴 것도 참 영광이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모처럼. 네. 목표는 전공은 제가 좋아하는 쪽 비즈니스 쪽으로 좋아하는데 그쪽을 한번 해보려고요. 영옥 이모가 롤모델이죠. 네. 저도 이모가 하시는 일 쪽으로 하고 싶거든요.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김하나 씨는 두 아이와 남편을 대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저 신랑도 어서 가자고 그냥 막 티켓 사고 그들에서 저한테 너무 스페셜 특별한 분이라 정말 그 먼 곳에서 언니가 그 바쁜 속에서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우리 애기 돌 생일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어떻게 사냐 물어보고 어떻게 편하니까 엄마 같은 심정.
김하나 씨는 서로 모르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모인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는데요. 김혁 씨의 말을 떠올리며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언니가 그 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난 좀 우리 북한 사람들 한 곳에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고. 북한 동네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돕고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게 난 아직도 막 너무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 탈북자 정착 지원단체인 미주자유 북한인연합회 박철 대표는 누구보다 고마운 마음으로 김 씨의 딸 결혼식을 맞았습니다. 박 대표는 김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하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막 생사기로에 놓여서 제가 이게 여기가 다 갈비뼈가 7개가 부러지고 폐가 다 파열돼가지고 막 죽는다고까지 했었는데 저분이 그 회장이 그렇다고 저한테 돈을 3,000불을 보내주시고 또 찾아까지 오셨어요. 일하다가 다 일을 그만두시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직접 찾아오셔서 뭐 사느라면 돈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병치료도 못 받겠는데 이렇게 4,000불을 또 주고 가셨어요. 뭐 이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없게 고맙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박 대표는 그러면서 김 씨가 탈북자들에게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면서 김 씨의 모습이 탈북자들에게 긍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결혼한 20대 탈북 남성 조진욱 씨 역시 김 씨의 삶을 보며 용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역 내 북한 인권단체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해 대표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여유롭게 자유를 누리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탈북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인권이라며 울먹였습니다.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신발 신어야 될지, 액세서리는 어떤 거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기 전까지 진짜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 같은 게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4시간 동안 오는 내내 이제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먹먹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근데 좀 문제도 많고 사실 이렇게 내놓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살아있으니까 이런 감정도 느낀다는 생각에 이제 더 많은 탈북자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좀 더 함께 모여서 화목해지고 더 좋은 소식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이야, 북한은 니스 끄냐?
어이요. 탈북자들의 대모로 불리는 김영옥 씨는 이날 중국인 사위를 맞았는데요. 중국인 손님 접대에도 분주했지만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먼 길을 달려와준 탈북 동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힘들게 온 길은 탈북자가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엮어가면 이렇게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고 일단 딸이 결혼식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 그날을 위해서 모든 일이 거기에 대한 대응할 모든 각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짐하며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 따른 다양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군요. 오늘 한국 외교부 차관이 할머니들을 만나러 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역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동생활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외교부 1, 2 차관이 각각 찾아갔습니다.
네.
어제 양국의 기자회견 후에 할머니들이 합의 내용은 물론이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 할머니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었는데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도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잘못된 졸속 합의다 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컸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을 찾아간 외교부의 두 차관, 이 할머니들의 높아진 언성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이 있고요. 위안부 관련 6개 시민단체들, 외교부 차관의 방문에 앞서서 이 합의 내용 안에 범죄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가 아니라 대독 사과에 그쳤다는 점, 사과의 대상도 모호했다는 점을 들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외교부 차관과 할머니들의 만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합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려던 외교부 차관. 말씀드린 대로 뭐 할머니들의 큰 호통부터 들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 일본의 외교부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정부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정부가 타결됐다고 하면 되느냐 이런 불만이었고요.
네.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공식 사과 빠졌다는 것도 항의를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는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세운 소녀상은 과거 한국에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표시로 세운 것인데 소녀상을 옮기라 말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이 심신의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만족할 만한 배상과 보상을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외교부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그 협상 과정을 미리 설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에 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침 아래 일본과 논의를 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합의가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덧붙이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1막의 끝일 수는 있겠지만 2막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곧 설립 착수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 차관이 할머니들을 찾아간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재단 설립은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실무를 맡고 내년 상반기에는 출범시킨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불리던 제주도를 이제 사다도로 불러야 할지 모른다. 이런 뉴스가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돌, 바람, 여자에 이어서 장마처럼 내리는 비 때문에 사다도로 불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눈이 내려야 할 요즘도 가을 장마에 의해서 계속 반갑지 않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 때문에 농사 다 망쳤다.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제주 농민들이 정부에 제주도를 농업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 11월에 17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12월 들어서도 14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네, 한 달에 절반 이상 비가 내렸다면 장마철과 비슷한 건데 제주도 하면 네네. 감귤인데요. 이 감귤 농사에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많습니다. 감귤이 제대로 연그러야 되는데 이게 수분이 너무 많아서 썩는 감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귤뿐 아니라 당근, 양배추, 무, 브로콜리, 제주도의 농산물인데 가을에 이어서 겨울까지 이어지는 잦은 비에 1년 농사 다 망쳤다는 지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농 자금도 빌린 것도 좀 갚아야 되고 자녀 학비도 준비해야 되고 생계도 이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농민들의 고민이 쌓이고 쌓여서 정부에 재해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 재해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 품질이 좋지 않은 저품질의 감귤이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폐기 처분을 하는 대신에 농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거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또 피해가 큰 감귤 농가의 경영 자금을 재해 대책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각종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상환 연기도 할 수 있고 이자 감면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 한국 정부가 정하는 그 특별 재해 지역의 선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태풍이라든지 홍수, 폭풍, 가뭄, 호우, 폭설, 지진에 준하는 자연현상 때문에 어떤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특별재해 지역을 선포하는데 아직은 제주도의 상황이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 제주도민들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제주도의 비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사실 이곳 워싱턴도 지금 한 겨울인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크리스마스 때도 비가 내렸고요. 정말 전에 없던 현상이 이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다시 한번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인터넷 평균 속도와 초고속 인터넷 도입률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5에서 30%를 관장하고 있는 아카마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아카마이 코리아가 주요 국가의 인터넷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평균 속도로 20Mbps, 스웨덴이 17.4, 노르웨이 16.4, 스위스가 16.2인데 이 뭐 세 나라를 제치고 한국이 20Mbps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7분기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지난 분기와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뭐 11%, 19% 속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곧 북유럽 국가들한테 이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내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속도가 그 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이 최고 자리에 또 북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 인터넷 초고속 환경을 이끌고 있다는 그런 세계 지도가 그려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인터넷은 뭐 시골 마을까지도 이 초고화질 동영상 전송이 가능한 이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와 그 태블릿 PC 등 모바일 네트워크도 뭐 북한에서 지금 그 행해지고 있는 그 3G를 넘어서 4G, LTE가 일반화되어 있고요. 물론 이 속도를 얘기하는 단계죠. 더 빠른 속도를 경쟁적으로 구가하고 있는 이유,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되는 이 고화질 영상물들의 용량이 커지고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의 인터넷 접속 속도를 확인하는 것, 뭐 다시 말하면 미래 산업과 투자와도 연관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한국과 일본, 북유럽, 동유럽 국가가 세계 인터넷 속도를 이끌고 있고요.
네.
서유럽, 북미 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마지막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순으로 인터넷 속도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보다 휴대기기로 연결하는 무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세계 순위도 나와 있다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 인터넷 그 PC,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죠.
네.
개인 컴퓨터에서 인터넷 페이지를 여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휴대기기의 그 인터넷 페이지를 여는 시간은 어떤지 비교하는 이 모바일 페널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수치로 비교하는 것인데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는 그 일반 컴퓨터보다는 휴대기기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이 2.6배가 더 빠르답니다.
네.
뉴질랜드가 2.3배 더 빠르고요. 타이완 2.1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초고속 인터넷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휴대전화보다는 인터넷 그냥 그 일반 컴퓨터 인터넷이 더 빠릅니다.
네.
한국을 비롯해서 덴마크, 스페인, 영국 등 휴대기기 인터넷 속도보다 일반 PC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새해부터 중국에서 대기오염 통제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라크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디를 탈환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중국의 대기오염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에서 1월 1일부터 개정된 대기오염 예방조치법이 발효됩니다. 오늘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129개 항을 고쳐서 더욱 엄격한 대기오염 예방법과 처벌 조항을 담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개정된 법률은 오염물질 함유량 등을 규정한 휘발유 품질 기준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품질의 휘발유가 유통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정에서 질이 낮은 석탄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나무나 숲에 살충제도 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하는 장치를 배치하도록 했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선박들의 오염물 배출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지방 정부들에게도 대기오염 예방과 관련해서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했다죠?
네, 법률은 각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예방책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예산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지방정부의 대기오염 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고요. 위반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벌금의 한도도 없애고 또 오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3배 이하의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안개 같은 뿌연 오염물질이 있는 스모그 현상이 심각합니다. 올겨울 들어 베이징 일대에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적색경보가 두 번이나 발령됐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28일과 30일 사이에도 화북과 황하이 등 수도권 일대에서 두 차례 정도 스모그와 강한 안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해 겨울만 되면 중국 스모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도 베이징과 중국 동북부 산업지대에서 스모그 현상이 심각합니다. 공장을 돌릴 때도 또 가정에서 난방을 할 때도 주로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때우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인 특성상 대기의 움직임도 적어서 오염물질들이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맑은 공기를 캔, 그러니까 깡통에 담아서 팔기도 한다죠?
네,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근 맑은 공기를 파는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한 업체가 로키 산맥의 맑은 공기를 캔에 담아서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수출한 500캔이 불과 나흘 만에 모두 팔렸고 2차로 수출한 4천여 개도 사전 예약으로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7.7리터 캔 한 개의 가격은 100위안, 미화 15달러 정도로 현지 생수 가격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의 스모그가 한반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지요. 이라크군이 전략적 요충지 라마다를 탈환했군요.
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 라히야 라술 준장은 28일 라마디가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라술 준장은 국영TV로 발표한 성명에서 라마디는 해방이 됐고 정부군이 안바르의 정부청사 꼭대기에 이라크 국기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TV에는 이라크 군인들이 정부청사 주변에서 총을 들고 환성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라마디 탈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라크군이 지난 5월 17일 라마디에서 퇴각한 지 7개월 만에 이 지역을 되찾은 것인데요. 이번에 라마디를 되찾은 것은 이라크군이 지난 3월 말 북부 티크리트를 장악한 이후 최대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라크군은 지난 22일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라마디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라마디에서 ISIL이 완전히 물러나는 겁니까?
네, 이라크 정부군에 따르면 정부군은 라마디에서 전략지역인 정부청사 일대만을 탈환했고요. 나머지 일부 지역은 여전히 ISIL 잔당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ISIL이 라마디의 약 70%의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하는데 이 일대에서 ISIL의 격렬한 저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라크군의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네, 북부에 있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입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국영방송을 통해 모술을 되찾고자 진격하고 있다며 모술 터라는 ISIL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하지만 모술 터란 작전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술은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점령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ISIL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번 라마디 탈환으로 정치적 입지를 좀 굳히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특히 이날 연설에서 내년에 ISIL을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2015년이 탈환의 해라면 2016년은 ISIL을 이라크에서 끝장내는 큰 승리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라마디 탈환 미국 정부도 반겼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20세기 중후반 격동의 미국 역사를 그린 영화 버틀러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버틀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